구약성경 267페이지 신명기 4장 15절 말씀부터 24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호렙산 화염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너희가 아무 형상도 보지 못하였은즉 너희는 깊이 삼가라. 두렵건대 스스로 부패하여 자기를 위하여 아무 형상대로든지 우상을 새겨 만들되 남자의 형상이라든지 여자의 형상이라든지 땅 위에 있는 아무 짐승의 형상이라든지 하늘에 나는 아무 새의 형상이라든지 땅 위에 기는 아무 곤충의 형상이라든지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아무 어적의 형상이라든지 만들까 하노라. 또 두렵건대 내가 하늘을 향하여 눈을 들어 이럴 성신 하늘 위에 군중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천하 만민을 위하여 분정하신 것을 보고 미혹하여 그것에 경배하며 섬길까 하노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택하시고 너희를 쇠풀무 곧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사 자기 기업의 백성을 삼으신 것은 날과 같아도 여호와께서 너희로 인하여 내게 진노하사 나로 요단을 건너지 못하며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기업으로 주신 그 아름다운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리라고 맹세하셨은즉 나는 이 땅에서 죽고 요단을 건너지 못하려니와 너희는 건너와서 그 아름다운 땅을 얻으리니 너희는 스스로 삼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을 잊어버려서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금하신 아무 형상의 우상이든지 조각하지 말라. 네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요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니라. 오늘 읽은 본문 내용의 중요한 초점은 우상을 만들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우상을 만들지 않아야 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우상은 언제나 섬기기 위하여 만드는 것이 아니고 16절에 나오는 바와 같이 스스로 부패하여 자기를 위하여 아무 형상대로든지 우상을 새겨 만들지 말라 나온 바와 같이 우상은 늘 그걸 만드는 자가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한 방법으로 우상을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그 원래 종교라는 것은 사람이 자기의 마음의 안정을 얻기 위하여 가지는 것이 아니라 신 앞에 마땅히 엎드려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 인간은 신의 존재를 인정치 않고 자기가 신인 것입니다. 인류 역사가 만든 종교들을 보면 그것이 좋은 의미에서 종교를 만들었다 할지라도 인간이 모든 걸 갖고 있지만 그 중에 조금 부족한 어떤 결함이 있는 부분을 메꾸기 위한 소도구에 불과하든가 아니면 힘은 갖고 있지만 인간만 못한 인격과 성품을 가진 자로 묘사되기 일쑤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우리 인류 문학의 최고의 걸작이라는 그 그리스의 신화입니다. 그 그리스 신화를 보시면 신들이 인간보다 난 건 능력만 인간들이 갖고 있지 않는 능력만 갖고 있지 하는 짓은 인간만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예로 이제 그 유리시스가 트로이 전쟁에 참여했다가 이제 트로이 전쟁이 끝나고 돌아올 때 어떤 그 섬에 도착을 하는데 그 섬에 어떤 여신이 이 유리시스를 잡아두려고 그에게 모든 호강을 시켜줘서 집에 못 가게 합니다. 이제 자기를 기다릴 부인과 자기가 다스려야 할 국가가 있으니까 돌아가야 될 책임과 여기가 좋으니까 돌아가지 말까 망설이고 있으니까 그 여신이 그 지옥에 간 죽은 옛 신하들 유리시즈의 옛 신하들을 불러냅니다. 그러니까 그 옛 부하들이 하는 얘기가 유리시즈님 절대 돌아가지 마십시오. 여기서 신이 되십시오. 지옥에서 왕노로 타는 것이 세상에서 종노로 타는 것만도 못합니다. 신이 돼서 이쪽에는 오지 마십시오. 그런데 그 지옥에서 불러 올려진 그 죽은 부하 중에 한 부하가 하는 말이 왕이시여 뭘 합니까? 빨리 돌아가십시오. 부인이 기다리고 계시고 백성들이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돌아갑니다. 그때 이제 그 외치는 그 내용이 난 돌아가겠다 하니까 여신이 그럼 돌아가서 이제 늙어 죽고 저기 지옥에 갈 텐데 그래도 좋은가? 그러니까 난 돌아가서 내 책임을 다하고 나는 떳떳이 지옥에 가겠다. 이게 대비되는 거예요. 저 능력은 있지만 또 고급한 인격이나 고매한 어떤 생각 없이 그저 그 능력으로 자기 편하게 사는데 바쁜 신과 비록 재난이 있고 영원한 형벌을 받는다 할지라도 내가 맡은 책임은 외면하지 않는 잘난 인간, 이렇게 묘사되어 있어요. 이것이 모든 자연인이 갖는 인간들이 자기 자신에 대한 평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상을 만들 때는 그 우상에게 인격적으로 항복을 하고 경배를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한테 필요한 것 뭐 하나 이루어주는 것을 위해서 그 우상을 세워 그 신을 그곳과 상응하는 보상으로 섬기기로 약속하는 것, 이게 우상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길게 나오는 바와 같이 무슨 남자의 형상이든지 여자의 형상이든지 뭐 아무 짐승의 형상이든지 이런 형상이 자꾸 언급되는 이유는 그때 필요한 것을 형상화하는 것입니다. 목축업을 하게 되면 양을 신으로 섬길 것이고 농경산업을 하면 소를 신으로 섬길 것이고 그러는 법입니다. 자기가 필요로 하는 것. 현대사회는 뭐가 우상입니까? 현대사회는 돈입니다. 돈을 위해서라면 못할 게 없죠. 그렇죠? 이 우상입니다. 그래서 이 지금 신명기에서 가르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가르치는 가장 중요한 초점이 뭐냐면 우상을 섬기지 마라. 그러니까 무슨 어떤 광신도들 같이 뭐 국기에 대하여 경례하지 않는다, 뭐 세배하지 않는다 이런 게 아닙니다. 지금 그런 걸 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하나님이 정하시는 것이지 내가 결정하고 내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능력만 빼오는 식의 신앙으로는 하나님 앞에 가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 모든 그 성도들이 꼭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신앙이 어리석을 때 이런 기도를 자주 하게 되는데 이번 일만 이렇게 이렇게 해주시면 제가 무엇 무엇으로 갚겠습니다. 이런 식의 기도를 자주 하게 되는데 그것이 여러분의 신앙이 유치할 때는 그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다 모르고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를 해야 되는지를 다 모를 때 유치한 신앙일 때 여러분이 하나님께 이번 우리에만 붙여주시면 제가 무슨 집을 팔아서 헌금을 하겠습니다라는 그것을 진심으로 받습니다만 그것이 지나서 하나님이 뭐 해주시면 거기에 상응하는 보답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말하자면 세일즈를 하는 식의 신앙은 나중에 하나님 앞에 호되게 꾸중을 당하는 것입니다. 이것만 해주시면 이렇게 보상하겠습니다. 그 옛날에 허장강 씨가 자주 하던 얘기 아니에요? 청계천에 잠수함만 들어오면 이거 아니에요? 오마담 다이아가 문제야. 이렇다. 이게 그러니까 뭐예요 지금? 하나님 보고 어떻게 잠수함만 청계천에 넣어달라 이거는 반을 드리겠다는 거 아니에요? 이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뭘 받으시는 것은 그 보상과 대가로 받으실 필요가 없는 분이에요. 우리가 무슨 헌금을 한다든가 우리가 어떤 감사의 표시를 할 때는 그것이 우리가 전인격으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경배로서 받으시는 것이지 그 무슨 돈이나 무슨 감사나 무슨 탑이나 무슨 뭘 할 필요가 없죠.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인데요. 그래서 이런 우상을 섬기지 말라 하는 것이 갖는 이 뜻을 분명히 알아둬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결정자시다. 그러니까 모든 신앙의 초점은 우리의 필요한 것과 우리의 목표를 내가 정하지 않고 하나님이 정하신다는 걸 두고두고 배우셔야 됩니다. 내가 어떤 사람이 될 것이며 그것을 위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훈련하시고 어떤 식으로 그 과정을 만드실지 우리는 모릅니다. 욥이 고백한 바와 같이 내가 가는 길을 오직 저가 아시나니 내가 이 모든 이 과정을 다 지나가면, 이 단련을 받고 나면 정금같이 나오리라. 이 고백이 우리에게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 생각보다 높으며 하나님은 우리보다 의로우시고 선하시고 자비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왜 일을 이렇게 하실까요? 라고 의심을 갖는 것은 그 당하는 과정이 너무 고달파서 그런 비명을 지를 수는 있지만 신앙이 고급해진다는 건 바로 그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하여 항복하는 것입니다. 그 다니엘의 세 친구가 한 그 선언을 아시죠? 하나님께서 이 극렬한 풀무불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왕 앞에 절하지 않겠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에 대한 항복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전 인생과 우리의 전 인격, 전 존재를 건 하나님 앞에 항복이어야 됩니다.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요구되는 이유는 우리 전에 히브리서 하면서도 잠깐 살펴본 바 같이 이런 요구를 성경이 하는 것이 저들이 다 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년을 다 지나면서 출애굽 사건과 광야 생활을 통하여 이제 충분히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가 어떻게 높으시고 어떻게 의로우시고 어떻게 자비하시고 어떻게 거룩하신가 다 보았습니다. 그래놓고 하나님께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를 향하여 어떤 사랑을 갖고 계시는지, 우리를 위해 어떤 능력을 동원하시는 분인지 알아놓고도 어떤 식으로 한다고요? 우상을 대하는 식으로 신앙을 동원해서는 안 된다. 이것이 오늘 내용에 잊어서는 안 되는 중요한 부분인 것입니다. 근데 이 문제를 해나가면서 그 모세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20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너희를 택하시고 너희를 쇠풀무 곧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사 자기 기업의 백성을 삼으신 것이 오늘과 같아도 여호와께서 너희로 인하여 내게 진노하사 나로 요단을 건너지 못하며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기업으로 주신 그 아름다운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리라고 맹세하셨다 그래요. 모세는 그 민수기 20장에 보면 그 무리바 사건이 나오는데 민수기 20장 찾아가 보세요. 백성들이 물을 달라 했던 무리바 사건이 두 개 있습니다. 그 출애굽에서 곧 나타났던 출애굽기 17장쯤에선가 나오는 무리바 사건이 있고 민수기 20장에 나오는 또 하나의 무리바 사건이 있는데 10절 보시면 20장 10절 모세와 아론이 총회를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패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고 그 손을 들어 그 지팡이로 반석을 두 번 치면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거로 너희는 이 총회를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모세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 것은 분명히 자기 잘못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보는 본문에 의하면 지금 신명기 4장으로 돌아오셔서 21절에 여호와께서 너희로 인하여 내게 진노하셨다라고 핑계를 백성에게 대는 것 같은 진술을 하고 있습니다. 모세쯤 되는 이가 자기의 잘못을 남의 탓으로 돌렸으리라고는 우리가 예상할 수 없습니다. 여기 나오는 것은 조금 더 깊은 뜻을 함축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모세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것인 겁니다. 모세가 가나안에 못 들어간 것은 모세가 잘못한 탓도 물론 첫 번째 이유고 그것이 가장 근본적인 이유겠습니다만 모세가 너희 때문에 나도 못 들어갔다라고 얘기함으로써 이스라엘 백성의 잘못이 지도자의 몫이냐 백성 각각의 몫이냐라는 부분에서 백성 각각의 몫이 얼마나 큰가를 저들에게 상기시키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얘기 지금 이 진술을 따르면 모세가 가나안을 못 들어가는 건 자기 탓입니다. 자기 죄 때문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이 일을 백성들의 잘못 때문에 내가 못 들어간다고 얘기함으로써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느 시대에나 가질 수 있는 하나님에 대한 불평과 함께 하나님의 일을 하는 어떤 지도자 들에 대하여 자기의 책임을 전가시키는 우를 범하는 문제를 경고하고 있는 것으로 받아들여져야 할 것입니다. 1차적으로 우리가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제일 많이 그 핑계를 대는 대상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렇게 하셨으면 내가 그렇게 안 했을 텐데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해주셔서 내가 이렇게 됐습니다. 이게 제일 많은 핑계죠. 죄지으러 가면서도 말려주세요, 말려주세요. 죄지으러 지가 가면서 말려주세요, 말려주세요. 그러니까 전 고스톱 파기 싫어요, 싫어요, 싫어요. 광만 팔 거예요, 팔 거예요. 세판만 하고 일어날 거예요, 일어나게 해주세요, 해주세요. 그건 사기라는 거예요, 말하자면. 알아들으세요? 이게 하나님께 직접 그러지 못하면 어디에 갖다 걸어요? 누구에게든지 갖다 건다고, 누구에게든지. 우리 뭐, 남자 성도 여러분들 앉아 계셔서 얘기입니다만은, 남자분들이 처음에 예수 안 믿겠다고 핑계댈 때 뭐라고 그래요? 부인 예수 믿는 꼴이 보기 싫어서 안 믿는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다 언제 믿게 되는 거예요? 부인한테 치명적인 실수를 하고 화해 방법이 없을 때 예수 믿는 걸 마지막 카드로 써먹고 이제 남은 카드가 없어서 붙잡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제가 아는 분은 부인 예수 믿는 게 꼴 보기 싫어서 쫓아다니면서 교회를 못 다니게 했는데 아주 악질적인 그 이름은 못 밝히겠는데요. 쫓아가서는 나 이 교회 목사 헤어스타일이 싫어. 다른 교회로 옮기면 내가 교회 나갈게. 다른 교회 옮겨서 좀 익숙해지면 난 이 교회 목사 웃는 모습이 싫어. 또 바꾸고. 하다 우리 교회까지 와서는 갑자기 제 눈 작은 게 그렇게 좋더래요. 그러니까 그때쯤 이제 녹은 거죠. 그렇죠? 일이 잘 되려면요. 이 병원을 차리면 이놈의 환자가 돌고 돌아서 나을 때 온다니까요. 밀가루만 먹여도 살아나요, 이 사람이. 이게 안 되려면요. 돌고 돌다 와서 돌아가신다고요. 이게 잘 되려니까 돌고 돌아서 결정적인 때 와요. 얼마나 다행이에요. 뭐 하다 일로 갔어요, 근데. 근데 지금 모세가 하려는 얘기의 그 핵심을 잘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을 못 들어간 것은 이스라엘 백성 각각의 책임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들어갔습니다. 그렇죠? 여호수아와 갈렙은 저들의 신앙을 따라 들어갔습니다. 모세는 왜 못 들어갔죠? 본인이 잘못해서 못 들어갔습니다. 민수기 20장에 나타난 사건대로. 그러나 이 얘기를 꺼내므로써 뭘 하려고 한다고요? 자기의 신앙을 각각 책임져야 하는 이들이 그 책임을 누구에게든지 핑계되는 길을 성경이 미리 차단하고 있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할 때 제일 그 어려운 게 뭐냐면 신앙생활 자체가 어렵습니다. 신앙생활이 왜 어려우냐 하면요. 사람이 좋아하는 건 다 하지 말라는 거고 하고 싶지 않은 건 다 하라는 게 신앙입니다. 이게 뭐죠? 오래 참으라는 거예요. 양보하라는 거예요. 겸손하라는 거예요. 그건 사람들이 다 하기 싫어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하기 좋아하는 건 뭐죠? 일은 안 하고 결과는 같이 나눠 먹는 거. 그렇죠? 위험한 일은 안 맞고 생색나는 일은 맞는 것. 이거 노력은 안 하고 훈장 받는 것. 사람들이 좋아하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거꾸로 하지 않습니까? 으뜸이 되려거든 섬기는 자가 되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라.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라.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라. 목마르거든 마시오라. 위하여 기도하라. 이건 사람이 할 수 없는 일들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힘들어요. 그래서 본인이 알아요. 내가 신자답지 못하다는 걸. 그 신자답지 못한 걸 본인이 느끼셨으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거 하려니까 이게 보통 힘든 것이 아닙니다. 나의 믿음 없음과 연약한 것을 불쌍히 계셔서 라고 하고 내가 고쳐야 돼요. 근데 어떻게 하냐면 그 자기가 못한 것을 그것은 우리 교회 벽이 너무 흰색이라서 안 된다 이거예요. 그렇죠? 그게 핑계예요. 3일 저녁 성가대를 남자들만 해서 난 신앙이 안 큰다는 이 얘기를 막는 겁니다 지금. 이건 뭐 굉장히 우리가 얼마든지 포괄적으로 다룰 수 있는 우리가 갖는 악한 그 성품들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하여 우리가 우리 자신을 부인해야 되는 것, 여간만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을 우상화하고 내 마음대로 흔들고 싶은 겁니다. 내가 왜 집니까? 내가 이기고 알라딘의 램프를 문질러듯이 문질러서 힘을 얻어 왼수를 다 두들겨 맞고 건져야 안고 싶은 것이 사람 모두가 갖고 있는 죄악된 성품입니다. 그걸 안 해야 된다는 것, 여간만 어렵지 않습니다. 그 못하는 걸 누구한테 다 핑계댄다고요? 어디에다든지 핑계를 댄다고요. 어디에다든지. 한국에 태어나서 못한다? 그럴 거 아니에요. 대통령이 YS라서 안 된다. YT였으면 되는데. 그렇죠? YT는 누구예요, 또? 김영탁. 성도들이 하는 많은 불만들, 지금 이렇게 얘기하니까 여러분과 거리가 멀어 보이니까 그럼 조금만 더 현실적으로 가봅시다. 우리 교회는 사랑이 없어. 난 싫어. 사랑이 없다고 느꼈으면 본인이 없는 것까지 해야죠. 교회 갔더니 아무도 불을 안 켜, 글쎄. 난 무서워서 왔어. 이게 말이 되는 거야? 지가 불 켜면 될 거 아니야. 교회를 갔더니 돈 있고 권세 있는 사람만 알아주고 허름하게 입고 온 사람은 사람 취급도 안 해. 그럼 여러분 이렇게 잘 앉아있다가 허름한 사람 오면 어서 오십시오 하면 될 거 아니에요. 저희가 어떻게 해서든지 핑계를 대서 하나님의 사람 노릇을 안 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으며 하나님의 명령과 불꽃 같은 눈 앞에 서지 않으려는 것입니다. 이 모든 핑계는 다 어디로 돌아가는 거죠? 하나님이 내 손 안에 놀아달라는 겁니다. 이게 결국 신앙상의 모든 핑계와 우상이 손을 잡고 있다는 걸 이해하셔야 됩니다. 내가 왕이고 하나님이 내 마음에 맞게 구셔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마저도. 그런데 다른 무엇이야? 뭐 얼마나 더 하겠습니까? 우리 목사님 왜 이렇게 저렇게 안 하셔? 우리 장로님들은 왜 이렇게 저렇게 안 하셔? 이겁니다. 신앙이 좋으면요 흰머리가 안 나고 금머리가 난대요. 개수작이나 떨고 앉았어요. 이게 다 뭐라고? 이게 우상을 섬기는 마음과 일관된 거예요. 뭐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고 하나님을 내가 움직였으면 하고 신앙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를 바꿔가는 것이 아니라 내 욕심, 내 하고 싶은 대로 휘두르는 어떤 내 손에 쥐어진 도깨비 방맹이었으면 좋겠더라니까요. 그 싸움입니다, 지금. 이 싸움에 지지 않으셔야 됩니다. 핑계를 할 거는, 사람은 신앙 문제에 관한 핑계될 건 너무나 많습니다. 그 모든 핑계가 다 거짓말이고, 딱 하나만이 진짜입니다. 자기 자신이 신앙생활 하기 싫은 겁니다. 하나님 앞에 항복하기 싫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책임져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똑바로 소개하고 하나님과 그 영혼이 만나도록 하는 일을 실패해서는 안 됩니다. 거기까지입니다. 소개받은 각자, 하나님 앞에 선 각 영혼은 각자가 자기를 책임져야 됩니다. 아무리 여러분 주변에 다 거짓되고 다 배반하고 올바른 신앙을 갖고 있지 않다 할지라도 여러분 각자는 여호수아가 될 수 있고 갈렙이 될 수 있습니다. 안 하면 광야에서 죽어 넘어간 사람일 수밖에 없습니다. 모세와 상관없는 일입니다. 여러분 각자가 책임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좋은 지도자가 나왔다고 해서 또는 좋은 왕이나 좋은 선지자가 나왔다고 해서 그 당시 신앙이 좋았다고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죠? 예를 들면 엘리야 같은 경우가 어떻습니까? 엘리야가 왜 유명한 선지자가 됐죠? 그 시대가 워낙 악해서. 엘리야는 어디 가서 숨을 수밖에 없었어요. 사렙다 과부 집에 가서 숨어 있어야 됐어요. 어디도 피신할 데가 없었고 어느 누구도 제대로 신앙생활하는 이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위대했던 것은 그런 모든 시대와 그 백성들이 다 하나님을 반대하여 신앙을 지키는 것이 목숨을 걸어야 하는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신앙을 지켰다는 데 위대한 것이 있는 것이지, 그가 가진 위대함이 많은 사람에게 좋은 신앙을 초래케 하고 결과케 한 것으로는 사실상 아닌 것입니다. 모세는 또 안 그렇습니까? 모세로 말미암아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몇 명 들여보내는 겁니까? 여호수아와 갈렙 두 분밖에 안 들어가지 않습니까? 얼마나 놀랍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 영혼과 여러분의 신앙, 인생을 여러분 스스로밖에는 책임질 수 없습니다. 아무에게도 책임을 전가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각각의 일이라는 것 때문에 각각의 신앙을 자기 혼자 갖고 남에 대해서 나몰라라 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언제나 제일 중요한 것은 신앙이 연약한 자를 위하여, 어느 곳에서나 제일 중요한 건 분위기입니다. 한 커뮤니티가, 그러니까 뭐 교회면 교회, 뭐 한 시대면 시대, 어느 뭐 사회면 사회, 어떤 뭐 직장이면 직장이라는 어떤 커뮤니티가 어떤 흐름을 가지느냐 하는 것은 연약한 사람들에게는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어느 교회든지 그 교회가 신앙의 흐름이 어떠냐 하는 것은 신앙의 흐름이 어떻든지 간에 아주 좋은 신앙을 가진 자와 아주 좋지 않은 신앙을 가진 자는 결국 별 영향을 못 받습니다만, 중간 무렵에 있는 대부분의 신자에게는 막대한 영향을 끼칩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모든 문제를 놓고 이런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정당한 신자 노릇하는 것을 활발히 할 책임을 가져야 됩니다. 나 혼자 정당한 신앙을 갖고 있는 것이 다가 아니라 이렇게 교회에 모여, 하나님께서 교회를 허락하시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있도록 하는 커다란 은혜를, 그 은혜의 방도로 쓰이는 자기 자신의 역할을 충분히 수행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좋은 신앙이 교회에 어떤 봉사하는 데서 혹은 구역에서 무슨 뭐 잠깐 만나는 어떤 데, 무슨 뭐 결혼식이든 혹은 무슨 상가든 이런 데서 여러분의 실력이 발휘되어야 됩니다. 그건 굉장히 큰 겁니다. 여러분이 입으로 교훈하고 교육해서 여러분의 신앙이 전달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존재, 그때 여러분의 태도, 여러분의 표정 하나로 너무나 많은 사람에게 정당한 신앙을 가르칠 수 있습니다. 악화는 양화를 구축한다 식으로 교회든 어느 곳이든 악한 자들이 꼭 발언을 하고 선한 자들이 입을 다무는 것이 세태입니다. 그래서 교회도 정당한 자가 입을 다물고 그렇지 않은 자가 꼭 발언을 하기가 쉽습니다. 불평불만하기 바쁜 수준의 사람이 발언을 하고, 그 다음에 편중된 신앙인이 발언을 합니다. 그러지 마시고 정당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자리를 지키고 발언을 하십시오. 논쟁을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아시겠습니까? 내가 왜 싸워? 이거 하시면 안 됩니다. 그건 비겁한 것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한 교회로 모였거든 그 교회가 정당한 신앙의 분위기와 흐름을 갖도록 하는 일에 어쨌든 신앙적으로 수준 이상에 가 있는 분들의 책임이 막대하다는 걸 놓치지 않아야 됩니다. 이건 지도자 하나 둘이 하는 것과는 얘기가 다릅니다. 열왕기 하 22장에 보시면 열왕기하 22장 1절 보세요. 요시아가 위에 나아갈 때 나이 8세라 예루살렘에서 31년을 치게 하니라. 요시아 왕 얘기가 나오는데요, 이 사람이 굉장히 그 정직한 왕입니다. 8절 대제사장 힐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하고 그 책을 사반에게 주니 사반이 읽으니라.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들어가서 복명하여 가로되 왕의 신복들이 전에 있던 돈을 쏟아 여호와의 전 역사 감독자의 손에 붙였나이다 하고 또 왕에게 고하여 가로되 제사장 힐기야가 내게 책을 주더이다 하고 왕의 앞에서 읽음에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 옷을 찢으니라. 왕이 제사장 힐기야와 사반의 아들 아히감과 미가야의 아들 악볼과 서기관 사반과 왕의 시신 아사야에게 명하여 가로되 너희는 가서 나와 백성과 온 유다를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열조가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이 책에 우리를 위해 기록된 모든 것을 준행치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바라신 진노가 크도다. 이에 제사장 힐기야와 또 아이감과 악벌과 사반과 아사야가 여선지 훌다에게로 나가니 저는 할하스의 손자 디과의 아들 예복을 주관하는 살룸의 아내라 예루살렘 둘째 구역에 거하였더라. 저희가 더불어 말하며 훌다가 저희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는 너희를 내게 보낸 사람이 고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것과 그 거민에게 재앙을 내리되 곧 유다왕의 읽은 책의 모든 말대로 하리니 이는 이 백성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에게 분향하며 그 손의 모든 소위로 나의 노를 격발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이곳을 향하여 바란 진노가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라 하셨느니라. 너희를 보내어 여호와께 묻게 한 유다왕에게는 너희가 이렇게 구하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들은 말을 의논컨대 내가 이것과 그 거민에게 대하여 빈터가 되고 저주가 되리라 한 말을 내가 듣고 마음이 연하여 여호와 앞고 내 앞에서 겸비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내 말을 들으느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로 너의 열조에게 돌아가서 평안히 묘실로 들어가게 하리니 내가 이곳에 내리는 모든 재앙을 내가 눈으로 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사자들이 왕에게 복명하니라. 이때쯤은 유다는 거의 멸망의 지경에 이릅니다. 요시아가 종교개혁을 일으키지만 나라 전체가 따르지는 않습니다. 김영삼 대통령이 되시고서 여러 가지 사회 개혁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러나 나라 전체가 따른다는 느낌을 우리가 받지 못합니다. 지도자 하나가 하는 몫은 큽니다. 그러나 지도자가 전체를 대신하는 것은 아닙니다. 훌륭한 부모 밑에 훌륭한 자녀가 나온다. 옳습니까? 안 옳습니까? 훌륭한 자녀가 나왔을 때는 그 말이 옳고 아닐 때는 아닙니다. 그렇죠? 훌륭한 자녀가 나왔을 때는 훌륭한 자녀는 훌륭한 부모 없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훌륭한 부모가 있으면 꼭 훌륭한 자녀가 되냐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훌륭한 자녀가 훌륭하지 않은 부모 밑에서 훌륭해지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훌륭한 자녀를 만드는 훌륭한 부모가 훌륭한 부모라는 이유만으로 그의 자녀는 모두 훌륭해지느냐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무슨 얘기를 우리가 해야 되느냐 하면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건 이겁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의 실상은 설교를 듣는 신앙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전도 사업을 하는 것이 다가 됐습니다. 이건 아닙니다. 제가 보기에는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의 가장 큰 병은 뭐냐 그러면 성도들이 성도답지 않습니다. 헌금은 합니다. 전도도 합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냐라고 물을 때는 매우 모호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달라야 됩니다. 어떻게 다르습니까? 인격과 성품에서 전 존재가 다릅니다. 그는 거룩하며 하나님을 의지하여 살며 그의 전 생애를 하나님께 바치고 삽니다. 이 세상에 속하여 있어서 그가 하는 일상생활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것은 아닐지라도 그 원리와 내용과 자세와 모든 문제에서 달라야 합니다. 여러분은 과연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신앙생활을 하십니까? 헌금도 하고 누구를 돕기도 하고 전도도 하실 수는 있습니다. 여러분 개인이 달라지셨습니까? 정말 다릅니까? 자기를 높이지 않고 이웃을 위해 언제나 숨을 수 있습니까? 그리고 늘 내가 사는 이 시대와 이 사회를 위하여 정말 눈물 흘려 기도하십니까? 나 살기 바쁘고 나 승리하기 바쁘고 나 증명받기 바쁘고 그렇게 증명받은 표로 하나 좀 그 보상으로 대가로 뭐 내놓는 것 아닙니까 혹시? 이건 우린 바뀌어야 되는 겁니다. 한국엔 큰 교회도 많습니다. 교회마다 큰 일을 합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북한 교회를 위해서 일하고 중공 선교를 위해서 일하고 세계 곳곳에 선교사를 보냅니다. 그러나 그 일하는 사람들을 만나서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느낌이 드는 사람은 참 좋습니다. 우린 다른 사람이 돼야 합니다. 그리고 이건 어렵습니다. 여러분은 금방 핑계를 댈 수 있습니다. 아무도 안 그러던데요. 성도들의 그 아주 대표적인 그 핑계되는 한 모델이 있어요. 아주 분명한 범죄를 했을 때 찾아가면요, 그래요. 목사들 범죄한 사실을 들추게요. 내가 아는 어느 교회 어떤 목사님도 이래저래 했어요. 이 얘기를 해요. 뭐 하느라고? 지가 범죄한 사실을 희석시키려고. 그건 의미가 없다니까요. 그 어떤 교회 목사가 무슨 죄를 저지른 그 쌍놈은 목사 잘못이고, 그것이 여러분의 죄를 약화시키지 않는다고요. 알아들으세요? 여러분이 어느 교회에 속했느냐? 누구 설교를 듣느냐? 이게 다 무의미한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느냐예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은 우상을 섬기는 것이요. 하나님을 여러분이 요구하는 마음대로 휘두르려고 요구하는 여러분은 나쁜 사람들인 겁니다. 이 문제만은 그냥 넘어가시지 말기 바랍니다. 제가 악을 쓸 일도 아니고 옆 사람 쳐다볼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건 어렵습니다. 참 어렵습니다. 이 일을 하십시다. 성경이 이 기록을 왜 한 겁니까? 이 문제를 실패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됐다고요? 열 하루 끼르면 애굽에서 나와서 열 하루 끼르면 들어갈 수 있는 가나안을 40년을 광야에서 뺑뺑이 돌아 다 죽고 못 들어간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동일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으면 그의 자녀로 모든 복과 함께 그의 이름으로 살 특권과 기적과 승리가 약속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커가고 그 기적을 만들어내는 자로 훈련되고 경험되는 것이 아니라 늘 내 욕심과 하나님의 책망 사이를 왔다 갔다 하다가 전평생을 보낸다 말입니다. 신앙생활한 지 30년, 40년 아니죠. 교회 나온 지 30년, 40년 신앙은 그때나 지금이나 꽝. 이 우를 범하지 마십시오. 광야 40년을 다 채우지 마십시오.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람다운 정당하고 거룩한 결단을 하시고 순종하셔서 여러분의 인생이 광야에 있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답게 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주의 말씀으로 훈계하시고 이스라엘 역사를 통하여 증거하셨습니다. 우리로 지혜롭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사랑과 충성과 감사를 가지고 무릎 꿇게 하시옵소서. 혹 그 믿음이 부족하거든 우리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깨우침 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과 주의 이름으로 사는 특권을 알리시고 항복받으시옵소서. 알고도 머뭇거리는 자 있거든 세상의 헛된 것을 보는 지혜의 눈을 더하시고 주께서 함께 하시는 간섭하시는 그 크신 능력을 더하사 우리의 마음이 주의 마음에 붙어있게 하사 우리의 남은 생에는 다시는 광야길을 걷지 않는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